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천지를 지으시고 또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참으로 연약하고 가련하지만 주께서 늘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시간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4항을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일 만에 그는 고난을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는데 세상 끝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항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어떻게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육신에서 율법 아래 나신 것,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중보자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하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4항에 3일 만에 그는 고난을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지 3일 만에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온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던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들도 우리 믿는 자들도 앞으로 확실하게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해 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이 부활할 차례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그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몸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또 다른 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바로 그 주님의 몸, 바로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손은 못 박히신 손이고요. 창에 찔린 옆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한 후에도 그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바로 그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4항에 또 그 몸을 가지고 그 동일한 몸입니다. 그 고난당하신 그 몸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몸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몸을 가지고 그 동일한 몸을 말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는 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셨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로버트 쇼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뭐 영이신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 이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편, 오른쪽, 뭐 우편 이것은 다 비유적인 그런 의미라는 그런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앉으셨다는 그런 말로서 말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인간 세상에서 오른편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영예의 자리를 뜻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과 위엄을 갖추게 되셨고 통치자로서의 주권적인 권위를 부여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적대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벗어나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며 영원히 영광스러운 상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고요. 로버트 쇼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상태고 영광과 위엄의 그런 상태고 또 주권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런 상태고 또 원수들에게서는 안전하게 벗어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중보자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의 간구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보자의 직분을 계속해서 거기에서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당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제8장 4항에 세상 끝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대단히 초라하셨습니다. 말구유에 나셨죠. 그러나 재림은 대단히 영광스러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처럼 뭐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큰 권능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하였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라하리라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다가 세상 끝날에 다시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큰 권능으로 오시고요.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심판인데요.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행하시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을 말하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사람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언제까지 지킨다고 되어 있냐면 심판 때까지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날에 이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아래 나셨고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대신 그 이제 낮아지시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 낮아지시는 상태에서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셨고 이제 죽은 상태로부터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셨다가 그 다음에 가장 높아지시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참으로 율법 안에 나셨고 여자에게 나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또 그곳에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간구를 드리시며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